지난주에 추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렇게 따지면은 그난 닷새 동안 저희가 오래간만에 좀 휴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확진자가 하루에 이제 3천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그 치사율이 일반 독감의 치사율보다 더 낮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 팬데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는 미국에 이제 방문하는 것도 반드시 백신을 맞은 접종 완료 증명서 이런 것이 이제 있어야만 이제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세상이 타이트하게 이렇게 방역 체계로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학교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한 6시 반쯤 돼서 교회 근처에 이제 김치찌개 하는 그런 그 집을 갑니다. 가면은 6시 반, 7시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 하나밖에 없는 때가 많고 그 다음에 뭐 한 명, 두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거 좀 묻습니다. 그 주인에게.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장사가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인원 제한을 이렇게 심하게 하는데 누가 밥 먹으러 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또 지난주에는 송도에서 오시는 한 분이 오셔서 그냥 마음 카페 등에서 신고를 해갖고 300만 원 벌금을 내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송도에서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엄마들이 뭔가를 좀 아이들 위해서 잘 해보겠다고 해서 이런 뭐 마음 카페다 이런 거 이제 결성을 했는가 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음 카페라고 하는 게 거의 좌익 감시 체제 괴물이 돼갖고. 여러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감시하는 뭐 KGB 같은 이런 단체로 전락한 지가 이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 맘카페라고 하는 게 좌익단체로 이렇게 전락을 한 것 같아요. 곳곳에서 이런 비인간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이제 둘러싸고 있고 영업 부진이 돼서 자살하는 그런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재정이 악화가 되고 또 이런 가운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펴서 부동산이 두 배씩 막 뛰는 이런 일이 생기고 국가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번 정권 들어와서 늘어나서 과연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이걸 다 갚을 수 있을까 사람은 줄고 참으로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나온 사람들 하나하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야, 이 가운데서 정말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 할 그런 정도의 그럴 정도의 그 빈약한 이런 그 사상과 이런 걸 가진 분들이 거의 다수예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줄 수 있는 투철한 그와 같은 그 정신력 그다음에 그 애국심 뭐 이런 걸 가진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한 명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환란 중에 환란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를 이제 몇 곡을 부르면서 맨 마지막으로 마르틴 루터가 이제 작사했다고 하는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그런 그 찬송가를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마르틴 루터 좀 이야기를 하고 이것과 함께 시편 46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이제 죽었습니다. 법률가가 되려고 공부하다가 24살이 되던 1507년에 가톨릭 교회의 신부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30살에 1513년에 신학교 교수가 이제 돼서 가톨릭 신학을 강의하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는 이제 찾아보는 가운데 시편을 공부하고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로마서를 스스로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이제 믿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톨릭 교회가 너무나 이제 부패해서 이걸 좀 고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517년 10월 31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런 성에 그 안에 들어있는 대학교 부속 교회당에 95개의 논제를 붙이면서 본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는 이와 같은 그 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1517년 이와 같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한 3년 조금 넘게 지난 1521년 1월 3일에 카톨릭 교회 로마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더 이상 카톨릭 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고 그러고 나서 며칠 뒤 1521년 1월 27일에 신성 로마 제국 거기서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식으로 하면 국회가 열려갖고 이 루터가 주장했던 모든 거 이런 걸 다시 철회하면은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근데 루터가 그걸 철회하지 않고 이렇게 돼서 카를 5세라고 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 의해서 추방당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계에서도 추방당하고 그다음에 그 독일 땅에서도 뭐 말 그대로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프레데릭 선제우라고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아시는 바르트부르크라는 그런 성으로 도망을 가요. 그 도망을 가서 모든 걸 다 완전히 다 감추고 신분을 위장을 하고 이루고선 9개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 독일어 신약성경 이제 번역하는 그런 놀라운 작업을 이제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1524년에서 1525년에 독일에서 농민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르틴 루터의 이런 종교 개혁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데 이게 뭐 말 그대로 폭동이 되고 이렇게 돼서 유혈 사태가 생기며 수천 명이 죽어가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이 모든 것의 장본인이 루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이 이제 그에게 이제 생기게 됐어요. 1525년에는 전직 수녀와 이제 또 결혼을 해서 또 한 번의 커다란 이와 같은 그 파문을 이제 유럽 사회에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자, 1517년에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종교개혁이 이제 장본인이 됐는데 그때부터 정확하게 10년이 지난 1527년 나이가 이제 44살이 됐는데 루터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때가 바로 1527년 44살의 나이였다. 많은 그런 그 루터의 전기 작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월 22일 설교하다가 어지럼증이 이제 생겨서 더 이상 설교를 못하게 됩니다. 6월 6일에는 친구들하고 식사하다가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극심한 이명 증세가 이제 생기고 하니까 루터가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죽음을 직감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기록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겨우 체력을 회복했는데 얼마나 낙심이 큰지 도저히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이제 생겼어요. 이런 가운데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또 여기 소화기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가 그를 괴롭히는 이와 같은 일이 1527년에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의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일주일을 사망과 지옥 가운데서 보냈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지금 일어나긴 했지만 온몸이 지금도 떨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의해 버림을 받고 자포자기의 폭풍우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으며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너무너무 몸이 힘들고 아프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내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냐 하고 신성 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하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뭐 말 그대로 하나님을 욕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루터가 이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정이 좋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 가장 무서운 병 여러분 뭐라고 들었어요?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 페스트라고 하는 그런 병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 시대에 마침 1527년에 독일에 흑사병이 들어와서 흑사병이 퍼져나가는 가운데 루터가 살고 있는 비텐베르크에도 흑사병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가는데 루터와 그의 아내는 우리가 여길 떠나갈 수가 있느냐. 수많은 병자들을 두고 떠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병자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40명쯤이 살던 이런 수도원 같은 데를 개조해서 자기 집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집을 개방을 해갖고 병원으로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병원으로 쓰면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 와중에 아내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패스트 앓는 사람이 들어와서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온 가족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 한두 살 된 맏아들 한스가 또 중병에 걸려서 말 그대로 사방에 도처에 루터의 그 사방에 죽음의 공포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와 같은 공포 속에서 1527년을 루터가 이제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때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피난처가 필요했던 거예요. 본인에게도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고 가족들에게도 다가오고 그 집을 열어놨더니 거기 있는 그 사람들 패스트를 앓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다가오고 이 영혼의 피난처를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의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 특별히 루터가 많이 상고했던 것이 시편 말씀인데 시편 46편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그와 같은 계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시편 46편을 음미하고 해석하면서 바로 이 어려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가를 작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쟁하러 가려고 하면서 뭐 마귀들과 싸운다고 이렇게 이러한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승리하는 가운데 내주는 강한 성이라고 하는 이런 찬송가를 작사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주변에 그냥 온 곳에 다 이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져서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자기와 자기 아내와 아이가 봐야 될 이와 같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찬송가를 뭐 말틴 루터 하면 종교개혁하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두 가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루터를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가사를 한번 여러분하고 우리 한국말 가사도 얼마나 번역이 잘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여러분 루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천하에 누가 이 마귀를 당할 수 있을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대장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 군대들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3절 가서 보니까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말틴 루터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그 왕국 영원하리라. 이런 그 놀라운 그런 그 찬송과 가사를 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시절이라고 하던 1527년에 이거를 작사했다는 겁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오지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이와 같은 그 역병의 공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뭐 루터 시대에 비하면 아니면 루터가 당했던 그런 고난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듣는 뉴스가 죽는 소리,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소리, 탄식 소리, 방역을 강화한다, 모이지 말라, 예배 금지한다, 경제가 피폐하게 된다, 그렇죠? 모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울증을 앓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고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다. 코로나19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시편 46편에 그 기자가 극심한 환난 속에서 여기 나와 있는 그 고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의 힘이시니 고난 중에 그 즉시 만날 도움이시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구덩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구덩이를 파놨는데 거기에 갇혔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구덩이, 이런 걸 지금 여기 고난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 극심한 고난과 환난 중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이걸 이제 발견했어요. 그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이 루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거를 시편 46편 강해를 통해서 저도 힘을 얻고 여러분도 힘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기존에 과거에 여러 차례 이제 읽었을 그런 말씀이에요. 11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어제 설교 두 편을 이제 준비하면서 아마 한 6시쯤까지 이제 아침에 가서 이제 두 편을 이제 준비하고 제 처에게 야, 목사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예,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왜 그러냐? 이거 우리가 이거 읽을 때 그냥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 힘이시니 고난 중에 그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 나가면 이거 한 15초, 20초면 읽는 거잖아요. 15초, 20초면 읽고 또 넘어가고 이제 이러는 건데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걸 기록을 하고, 그렇죠? 무엇을 기억을 하고 이러한 그 시편을 썼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거를 들려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참 목사가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많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목사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시편도 150편이 있는데 이게 그냥 하나하나 좀 다 이렇게 이게 왜 이런 시편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 이런 거를 좀 하나하나 좀 가르치면은 나도 공부가 되고 여러분도 참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150편을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을 놓고 시편이 150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그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어쨌든 힘이 들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발견한 시편 46편의 그 배경 설명과 함께 여기 나와 있는 그 11절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46편은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을 두고 그리고 연구를 이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엔지니어가 돼서 뭐 열역학 이런 거 한다 그러면 그냥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되냐 이걸 가지고 평생 연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매튜 헨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경 주석가가 돼서 그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성경만 갖고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그 성경을 읽고 그리고는 여기 저자가 없잖아요. 또 히브리 사람들의 문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이거의 저자가 누구였을까? 왜 이 저자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그 상황을 알면 그 사람이 지어놓은 그런 작품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고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고, 아마도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사람들의 침략을 받은 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도우심으로 구출을 받은 그런 사건이 열왕기하 18장, 19장, 그 다음에 역대기하 32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36장에서 38장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 성경에 세 번이나 기록이 돼 있어요. 많은 장이 할애가 돼서. 그래서 아마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사람들 침략을 받은 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구덩이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을 받아 여기서 탈출한 뒤, 또 히스기야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시인입니다. 그래서 그 시인이던 히스기야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아마 대다수 시편 이 해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46편에도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47편에도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48편도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49도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읽어보시면 내용이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46편부터 49편까지 아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거 도우심을 받은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여기 가서 보면 이제 고라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시는 것처럼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던 레위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위해서 이 시를 지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작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 때 회중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고난 중에 그 즉시 만날 도움이시다 이거를 어떻게 찬송을 한 거야.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시를 이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BC 721년경에 지금부터 2700년쯤 전에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아시리아가 제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는데 이제 치고 내려오면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맨 마지막 왕 호세아라고 하는 그런 왕 때에 완전히 이제 멸절을 당했어요. BC 721년에 열 지파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북왕국 바로 밑에가 남왕국 유다가 있는데 그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예요. 성경에서 아주 좋은 그런 그 왕으로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그 침략자들을 맞아서 말 그대로 무지무지 고생을 합니다. 정말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낙심을 하고 옷을 찢고 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좋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여기 히스기야의 그 역사 속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그때 이제 통치자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본인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전쟁을 하면서 자기의 장군들을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 유다에게 이제 보내서 위협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지 않았느냐. 정복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섬기는 그 신들이 우리가 정복한 나라의 신들보다 더 강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 신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되고 여러 나라를 정복을 하고 너희 저 위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우리가 다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과연 우리 신들보다 더 강한 신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를 내 손에서 그 신이 구출해낼 수 있다고 믿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 앞에서 그 백성들 듣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을 하고 여기서 정말 모멸감을 주는 이와 같은 발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이걸 듣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신들, 저들에 의해서 정복된 저 신들은 정말 가짜 신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 힘도 못 쓰고 정복이 됐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의 신들 이건 죽어있는 그런 나무 막대기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이렇게 될 때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우리 한번 가서 중요하니까 이사야서 3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응답의 말씀이 나온 다음에 이사야서 37장 36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저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다. 천사 하나가 나가서 아시리아 그 군대에 들어와서 그 군대를 치니까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일시에 죽임을 당해서 송장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건 이후에 히스기야가 너무나 위대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시편 46편에 이제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고라의 아들들에게 이 시를 주고 그래서 작곡을 해서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고라의 아들들과 함께 찬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핵심 주제는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예, 1절, 5절, 7절, 11절 군대들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어려운 고난과 힘든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출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어요. 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고난 중에 그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그 즉시 만날 도움이시다. 피난처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refuge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피난처. 1절에 나와 있는 피난처는 바위로 된 이와 같은 그 보호처를 이야기하고 7절 그다음에 11절에도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바위나 돌로 세워놓은 높은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런 모습의 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우린 뭐 대포가 있고 이러니까 저거 있어도 소용이 없지만 15세기 아니면 히스기야 당시에는 저런 성이 있으면은 외부의 적들이 침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바위로 돌로 쌓아놓은 저와 같은 그 피난처 우리 하나님이 바로 저런 피난처다. 지금 히스기야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심히 어려울지라도 히스기야 같은 경우 수십만의 그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 도피처 그다음에 여러분 신명기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러면 도피도시가 나오잖아요. 옛날 성경에 도피성이라는 데가 나오잖아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망을 가야 되는 이와 같은 도피도시, 도피성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시편 우리 6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 가서 보니까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우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쏟듯이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5시간씩 10시간씩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저 그래 너가 이길 수가 있다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위로만 해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다. 일상생활 늘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어려움을 극복해서 이전하던 그 일을 마음 놓고 힘있게 승리하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27년이 말틴 루터 해삼에서 가장 힘든 그런 해라고 이야기했어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일상생활하기가 어려운 이런 해였어요. 사방에 중후군이 있어요. 본인도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46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고난 중에 그 즉시 만날 도움이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 어려운 시절 그 어려운 해를 이겨내고 투쟁을 하면서 꿋꿋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얼마를 더 살았냐? 1527년에 죽는 줄 알았는데 자그마치 19년을 더 살았어요. 19년을 더 살다가 1546년에 죽었어요. 처음에 이름 하나도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수도승에 불과했어요. 1517년에 갑자기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켰어요. 그 이후 10년 동안에 말 그대로 죽을 고비,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로마 교황의 파문을 받고 왕의 추방 명령을 받고 숨어 지내고 지금 패스트가 있는 이런 성중에 지금 남아있고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런 그 상황 속에 지금 놓여있고 이게 자그마치 10년 이상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의 도움이 되시고 그의 힘이 되시는 가운데 그 이후에 그가 무려 19년을 더 사는 가운데 사람이 사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셔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종교개혁의 위대한 이와 같은 창시자로 알려지는 그런 일이 그가 살아있는 시대에 19년 동안의 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많은 작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46년에 이제 죽게 돼요. 죽기 전에 그 19년 동안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 죽으면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 도시 거기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뭐라고 병상에서 이제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거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어떤 구원을 주냐?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도 주시는 거예요. 재정의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구덩이 속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구덩이 속에 빠져 있든지 여기에서 구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루터가 죽으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도피하게 하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는 종교개혁 이후 거의 매일 죽음이 그를 엄습하는 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시편 46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우리 성경이 얼마나 멋있게 되어 있나 봐요. 고난 중에 그 즉시 만날 도움이라는 고난 중에 그 즉시 영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A very present help.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런 도움이 아니라 고난 받는 그 순간에 그 즉시 우리가 만나게 될 그와 같은 도움이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무려 19년 동안 여러분 그 당시에 63세를 산다고 하는 거 지금식으로 하면 100세를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환경이 안 좋아요. 패스트가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63세를 살았다고 하는 건 거의 기적적인 거예요.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마르틴 루터에게 허락하셨다.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도움이시고 즉시 만날 이와 같은 도움이 되신다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에서 장수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복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겨놓은 이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렇죠?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가를 저와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역병을 겪으면서 어려움 속에 빠져 있잖아요. 이 찬송가를 유튜브를 통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틀어놓으시고 들으시고 차에서도 들으시고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도 들으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걸 들으시며 환란 중에 고난 중에 즉시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히스기야 시대에 아시리아 군대 장관들이 와서 그래서 그를 위협을 했어요. 이사야 대언자가 그에게 이제 조언을 줍니다. 열왕기하 19장 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그에게 돌풍을 보내리니 그가 풍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이렇게 돼서 결국은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잃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자기 아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땅이 이동이 되든지 산들이 끌려가서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결이 큰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요동하든지 산헤립이 수십만 명을 지금 데리고 와서 지금 유다를 위협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아무리 어려운 거란 역병이라 해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운 말 아니에요. God is in control. 여러분 비행기를 이제 타고 가면 그 앞에 조종사가 있잖아요. 그 조종사가 이렇게 난간을 잡고 모든 걸 이렇게 이제 하면서 모든 걸 지금 조종을 하고 나가야 그래야 결국 가서 나중에 착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종사가 모든 걸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 주장한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컨트롤이 더 쉽잖아요 여러분. 컨트롤이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컨트롤이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하신다.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 루터의 삶도 하나님이 컨트롤해 주시고 수십만 명의 군대에 에워싸인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의 이와 같은 그 삶도 하나님이 컨트롤해 주시는 거예요. 자, 4절에서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에 강이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 히스기야가 지금 수십만 명의 군대에 의해서 백성들과 함께 지금 에워싸여 있어요. 자, 장면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아시리아 군대가 이제 침략을 했어요. 모두가 성 안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물론 공기가 중요한데 공기는 갇히든 안 갇히든 공기는 마실 수 있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물. 그렇죠? 그래서 대다수 고대의 중요한 그런 그 도시들은 다 강변이나 강을 끼고 이렇게 건축이 됐는데 예루살렘의 특징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는 높은데 해발 700m, 800m 되는 이와 같은 그 산 위에 지어졌는데 그 안에 이제 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십만 명의 이와 같은 그 군대가 와서 전체를 다 둘러싸고 사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당장 발생하는 게 뭐 식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물을 먹어야 어쨌든 사람들이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2700년 전에 히스기야가 지혜롭게 지하수 공급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 내용이 역대기하 32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이 그림, 예, 가서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구 예루살렘. 저 위에 있는 거, 조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저 위에 있는 게 기혼샘이라고 해서 지하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매일같이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쏟아져 나오는 물이 쏟아져 나온 샘이 있어요. 저게 기온샘이에요. 기온샘. 저 기온샘이 쏟아져 나서 물이 저 성벽 밖으로 흘러나가니까 누구에게 물을 공급하냐? 히스기야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지금 물을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살고 그다음에 저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아 저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하 터널을 만들어야 되겠다. 물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바위를 파갖고 그래서 얼마만큼 바위를 팠냐? 533m 바위를 파가지고 그래서 저기서 나오는 물이 저 밑에 가면 저기 노랗게 돼 있는 데가 여러분 실로암 연못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실로암 연못 그 연못이 있어요. 거기까지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와서 이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지하수 공급 시스템 이거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러고 다 거짓말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20절, 역대기하 32장 30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근데 1838년에 미국 사람 로빈슨이라고 한 사람이 진짜로 들어가서 저걸 이제 발견해 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바위에 저 옆에 가면 이제 아이가 이렇게 이제 있고 한데 저런 식으로 굴을 파서 얼마를 팠냐? 저거 여러분 다 바위입니다. 바위를 팠는데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그 기적이 뭐냐? 저 위에는 기온샘이 있잖아요. 이 밑에 실로암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수위가 이게 낮아져야만 그래야 물이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래도 수위 이게 차이가 많이 있어야 이게 물이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 수위 차가 얼마인지 아세요? 30cm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위에 물을 흘러내리는 데하고 물을 받는 데하고 30cm 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기하라든지 이런 기하학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발달했는지 그 30, 그 여러분 900 얼마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기울기가. 그 30cm 뿐이 안 되는 그 기울기 그걸 533m를 파가지고 그래서 물이 좔좔좔 밑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저런 굴을 파게 된 겁니다. 우리 한번 가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올해 어떤 사람이 저기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물이 흘러나가는 거를 그래서 이제 찍어온 거예요. 이 히스기야 터널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저렇게 지금도 저렇게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4절에서 그 7절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에 이제 강이 되는 거다. 제가 코로나19가 좀 끝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데를 좀 가고 싶습니다. 같이. 그래서 좀 히스기야 터널 이런 데도 좀 한 번 들어가도 보기도 하고 1년에 일주일 열흘 이렇게 시간을 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또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여기저기 이제 구경도 좀 다니고 세상도 좀 보고 제가 특별히 목사로서 이스라엘의 이런 지형이나 이런 것들 뭐 누구보다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런 데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것들 같이 나누는 그런 계기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시리아 군대 수십만 명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먹을 물이 없을 때 이와 같은 그 지하수, 급수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강물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이러한 그 시편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까지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할 때도 광야 지나갈 때 어떻게 쪼개진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 걱정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던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히스기야 당시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서 보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도와주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도와주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두고 지금 여기 히스기야가 4절에서 7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가랄 때 육신에 이런 물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체는 요새라고요. 이게 700m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그런 도시예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성전 뭐 지었다 그러고 뭐 5만 명이 들어간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파이프 올겐이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거 가져다 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야 피난처가 되셔야 그래야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처럼 그런 피난처 도움이 되셔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5절 가서 보니까 4절에 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장막들이 있는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계심에 그 도시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6절 가서 보시면 이교도들이 격노하고 왕국들이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음성을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지금 이교도들이 들어와서 수십만 명이 지금 이 성을 지금 둘러싸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시니까 땅에다 녹아내리면서 그래서 이 천사까지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아니면 그 시편 기자가 군대들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수십만 명이 몰려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수십만 명의 군대가 몰려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 군대들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께서 심지어 누구까지 동원하시냐? 천사까지 동원하셔서 그 천사 하나가 나가서 그 군대들을 죽이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했다. 군대들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19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이 이교도들은 히스기야 당시에 이와 같은 악한 자들이고 영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진화론, 동성애, 낙태, 차별금지법 제정,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지극히 반대하는 대척점에 서 있는 이런 자들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와 재산을 강탈한 이와 같은 악한 목사들 이런 자들을 여기 나와 있는 이교도들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음성을 한번 내시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깨끗이 녹아 없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8절에서 11절에 이 하나님, 히스기의 하나님, 루터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가서 보겠어요. 와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그분께서 땅에 황폐한 것들을 만드셨도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여러분, 천사 하나를 보내시니까 그 다음날 다 송장이 되고 말잖아요. 몇 명이?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돼서 그래서 황폐한 이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성도들이 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그 천사가 나가서 이 모든 자들을 황폐하게 만든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그분께서 땅끝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곧 활을 꺾고 창을 동강 내며 병거를 불태우신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히스기야의 그 상황을 보면 이해하시겠죠? 그날 하룻밤 사이에 자고 일어났더니 모두가 다 시체가 돼버리고 모든 전쟁 무기들이 다 폐기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히스기야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그렇죠?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간청하 가운데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사내립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땅의 모든 왕국이 주 곧 오직 주만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나가서 일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걸 이겨내려고 그렇죠 열심히 가서 싸우는 그런 일 우리가 하잖아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어떨 때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너무 명백하게 우리 앞에 닥치는 때가 있어요. 1527년에 마르틴 루터 앞에 말 그대로 그냥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지고 루터가 사는 그 도시에 페스트가 와서 페스트는 여러분 치사율이 70%라 그래요. 70%. 예, 10명이 걸리면 7명이 죽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주변에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수십만 명의 아시리아 군대가 지금 쳐들어와서 꼼짝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움치고 날 해봐야 뭐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건 너무 뻔한 거야. 안 되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명백하게 이렇게 보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천지 만물을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만든 그런 하나님이다. 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자포자기해야 될 때가 우리 앞에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발생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코로나19를 당한 이 시점이 이러한 시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라.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서 나 여호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너희 눈으로 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2021년 이 시점, 어려운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1절에 군대들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굳이 왜 야곱을 들었을까요? 야곱. 여러분, 창세기 가면 야곱 이야기가 나오잖아. 야곱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는지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알잖아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야곱이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잖아요. 나중에 온 땅에 기근이 임하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통해 글쎄 누구를 다시 만나게 돼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한 자기 아들 요셉을 이집트에 가서 만나서 정말 그 어려운 시절에 그 모든 것 벗어나서 이집트에 가서 평안하게 살다가 그렇죠? 여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냐?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의 삶 속에 그렇죠? 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나중에 라반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그 위기에 빠지면서 나중에 그 형이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위기에 빠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야복강에서 자기와 모든 것들 다 보내고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는 그 야곱 그 모습을 볼 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가만히 좀 있어야 될 때가 있다. 어려움이 올 때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어떨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어요. 우리 삶에서 특별히 어떤 때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절박함, 그것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조용히 손을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철퍼덕 주저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의 삶에서 그 일이 생긴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패스트가 도처에 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죽습니다. 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심장에 병이 있습니다. 내장에 병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철퍼덕하고 주저앉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머지 19년의 삶을 정말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맨 마지막에 정말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히스기야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십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고는 천사 하나를 보내주셔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드는 그런 일, 그 일을 하고 나서 히스기야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위생 더 철저히 하고, 그렇죠?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라가 완전히 고꾸라져서 지금 그냥 낭떠러지 지금 떨어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대통령 선거 이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목사로서는 할 수 없어서 예레미야 강해를 하고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 빼고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철퍼덕 주저앉아서 주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가를 위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해서 교회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이게 닥친 지 벌써 1년 8개월이 됐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기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고난 중에 그 즉시 만날 도움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마르틴 루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히스기야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저와 여러분 어려움 겪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도우심, 그렇죠. 이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